여러분이 가장 간절히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도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이겠죠. 우리는 삶의 모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로 달려나가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움의 시간에 우리가 가장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그리고 가장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우리 조금만 솔직해져 볼까요?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물론 오늘의 이 말씀이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모범답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꽉 막히는 답답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께서는 현실성 1도 없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시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도 다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고통일 뿐입니다.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은 건강이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겠습니까? 또는 우리 가정에 극심한 재정난이 찾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업이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장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가 막막합니다. 그런 상황에도 재정이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비현실적인 것을 넘어서 비상식적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물론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데요. 이 문제가 해결된 후에 그때 기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또는 우리의 상황을 잘 모르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문맥 가운데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6장의 문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계에 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한 최종 결론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거라. 한마디로 생계의 문제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나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생계의 문제로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이 말을 듣는 청중들이 지금 생계의 문제로 걱정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설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로마 황제나 또는 부유한 귀족들에게 하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해도 되지 않을 만큼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계의 문제로 인하여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생계의 문제로 걱정할 수밖에는 없는 그 시대의 서민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너무나 고달프게 그리고 참 많은 경우에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잘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의 사정과 상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 서민들의 고충과 애환에 대해서 모르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또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을 겪으면서 성장하셨고 생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서민들의 그 애환과 고통은 그저 들어서만 아는 머리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소 체험하신 살아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무엇으로 힘들어하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의 핵심 개념이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는 지구촌 교회 성도라면 이제 숨도 안 쉬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수업 통을 통해서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국경선이 없는 나라입니다. 지역적이거나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할 수 없으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복음 수업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려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삶에 임한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전하여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려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임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 그리고 모든 교회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계에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이 지역사회에 그리고 온 세계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두 번째 핵심 개념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의라고 하는 개념을 들으면 대부분의 경우 도덕적인 삶 또는 윤리적인 삶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한마디로 착한 사람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의인이 있어야 되겠죠. 착한 사람은 우리 주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의인은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의의를 전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의가 나에게 전가되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칭의의 사건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투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의가 나에게 전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죄인이라 하시지 않고 의롭다 하는 판정을 받은 사건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겠죠. 만일에 그게 가능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의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근데 이 개념은 너무 광범위하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담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순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산상순을 보면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잘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이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며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충성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이뤄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듯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의 과정 또한 우리는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려면 나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는 삶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기에 신앙생활의 본질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며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신앙생활의 본질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는 것은 단순한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과 모든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토록 중요하기에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에서부터 정말로 동의가 되신다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실제로 정말로 중요하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멘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그 우렁찬 아멘이 어디로 증발해버렸죠? 물론 이 질문 앞에 자신있게 예 라고 답하실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나의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서두에서 살펴보았잖아요.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문제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의 시야는 지극히 좁아지고 편협해집니다. 문제만 보여요. 하루 종일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묵상하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만 고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 있는 나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요?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과 상황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졸고 계시다면 지금 깨어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기도일 뿐만이 아니라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기도일 뿐 아니라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이 메시지에 별로 잘 공감이 안 되시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상상의 날개를 펴고 저와 함께 과거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1910년부터 1945년도의 기간을 우리는 일제강점기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일제강점기 시절 때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때 일본인들의 압제에 의해서 우리는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했던 일본인들의 만행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만 몇 가지를 사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아프리카 난민이 아닙니다. 이들은 군함도에서 일본인들에 의해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던 조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난민을 방불케 할 정도로 간신히 뼈에 가죽만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동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제대로 된 음식조차 제공되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위안부 소녀입니다. 이 소녀들은 일본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짓밟히고 유린당하며 강간당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징집됐던 소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한 소녀가 받아야 되는 일본 군인의 수가 하루에 한두 명, 세네 명이 아니에요. 30분 간격으로 쉴 틈 없이 몰아닥칩니다. 한 소녀가 열흘 동안 받았어야 되는 일본 군인의 수가 250명이 넘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옥이었을까요?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면 이거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최악의 악몽이고 상처일 것입니다. 다음 사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가장 많은 독립투사들이 여기에 투옥이 되었고 정말 잔인하고도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또 어디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731 부대입니다. 물론 일본의 731 부대는 중국 하얼빈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체 실험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대다수는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한국인들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행된 생체 실험의 그 극악무도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마취 없이 사람의 몸을 해부하거나 장기를 적출하는 등 수도 없이 많이 극악무도한 만행이 저질러졌습니다. 다음 사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본 학교가 아니라 한국 학교입니다. 일본인들이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창씨 개명을 강행했고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은 더 이상 한국의 역사와 글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한글 교육을 전면 금지시켜버리고 일본어를 쓰게 했죠. 자, 이제 마지막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사참배입니다. 전 국민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신사참배는 곧 우상숭배였기 때문에 수많은 목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하고 저항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살아가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그리고 가장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오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 노동에 징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부디 저와 제 아들들만큼은 무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이웃들의 딸들이 위안부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발 저의 딸들만큼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끌려가서 무서운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디 저희 가족만큼은 지켜주시옵소서. 아이들의 학교에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발 저희 자녀들만큼은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이 땅에서 엘리트로 살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상하죠.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딱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 왔던가요? 하나님, 세계적인 불경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사업체는 몰라도 부디 우리의 사업만큼은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억울함만큼은 1순위로 주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건강 문제로 눈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식구만큼은 무병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 지옥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 딸만큼은 명문대에 합격하여 출세하고 성공하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아니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기도의 방향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장 시급하게, 가장 절박하게, 가장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일제강점기로 돌아가서 독립투사들이 무엇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웠는지를 알면 이 질문에 올바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내 식구만큼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간절히 원하고 목숨 바쳐 싸운 것이 무엇이었죠? 그들이 목숨을 내걸고 외쳤던 단 하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무너지고 이 나라의 주권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군이 물러가고 주권이 회복되어 새 나라가 임하면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다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이 회복되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주권이 생기게 된다면, 새 나라가 임하면 이제는 더 이상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노동에 징집되는 사람들이 사라지겠죠. 더 이상 우리들의 딸들이 위안부에 끌려가는 일 또한 없을 겁니다. 독립투사들이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또는 고문당하는 일도 자연히 없겠죠. 창씨 개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에 가서 한국의 역사와 언어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라는 우상숭배는 자연히 사라지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나라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과 죄의 세력 가운데 짓눌려서 오늘 이 세상은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고난과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범죄, 전쟁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에 참된 생명이, 참된 행복이, 참된 기쁨이, 참된 만족이, 참된 평강이, 참된 자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삶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은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책만 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요, 거기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간절히, 더 끈질기게, 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가장 성경적이고 이상적인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첫 순서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우리 학교에, 우리 직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전파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가 되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에 임하게 하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실 때에 이번에 좀 특별하게 형제분들과 자매분들을 나눠서 부르는 돌림 노래 형식으로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형제분들께서는 저를 따라서 불러주시고 자매분들께서는 우리 여성 전도사님 따라서 같이 불러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적은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로 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